기자님, KBS 오디오북으로 가주세요.
대화에서 침묵이 효과적인 이유. 대화에서 침묵이 효과적인 이유는 많다. 그중 가장 중요한 몇 가지만 꼽자면 다음과 같다. 침묵은 상대를 당황하게 한다. 의외의 것은 대체로 잘 통한다. 그리고 요즘처럼 말 많은 세상에서 침묵이란 소통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의외의 것 중 하나다. 상사와 매일 언쟁을 한 직원이 있다고 해보자. 500번째 싸우는 날, 상사는 부하 직원이 앞선 499번처럼 자신의 말에 토를 달며 반박할 것이라고 예상할 것이다. 그런데 의외로 상대가 통 말을 안 한다. 상사는 당황한다. 그리고 불안해진다. 불안하면 브레이크를 밟기 마련이다. 그렇게 침묵은 갈등 상황에 바람을 빼는 역할을 한다. 싸움을 기대한 사람에게 상대의 침묵만큼 놀랄 일이 어디 있겠는가? 침묵은 생각을 자극한다. 아들에게 축구를 가르치는 아빠를 본 적이 있다. 아이는 5m 앞에서도 골대에 골을 못 넣는 수준이었다. 축구 꽤나 할 것처럼 보이는 아빠는 아들을 가르치느라 거의 숨이 넘어갈 지경이었다.
상체 숙이고 다리를 더 빨리 움직이고 양팔로 균형 잡고 힘껏 찬다. 아니 너무 약해.
아이는 연방 공을 찾지만 계속 빗나갔다. 가망이 없어 보였다. 아빠는 당장 심근경색으로 쓰러질 것처럼 얼굴이 벌개졌다. 다행히 그의 목숨을 구한 건 그의 지성이 아니라 급격히 저하된 체력이었다. 지친 아빠는 말수가 줄더니 나중에는 거의 입을 열지 못했다. 그러자 놀랍게도 아이의 실력이 점점 좋아졌다. 심지어 스스로도 놀란 듯
내가 어떻게 넣은 거지?
라며 의아해했다. 그제야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아빠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어떻게 했는데? 라고만 물었다. 아이는 공을 찰 때 상체를 숙이려 했다고 대답했다. 아빠는 말없이 양쪽 엄지를 지켜세웠다. 그날 그 아빠는 모든 아빠와 엄마, 모든 남자와 여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을 배운 셈이다. 침묵은 상대의 지성은 물론이고 책임감과 이해심, 관심, 참여까지도 활성화시킨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진리를 깨우친 사람은 많지 않다. 누군가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싶을 때 우리는 열심히 떠든다. 그리고 결국 실망한다. 제 아무리 좋은 말로 떠들어봐도 외부에서 온 동기는 효력이 약할 수밖에 없고 지속력도 약하다. 내부에서 오는 동기가 훨씬 강력하고 오래 지속되는 법이다. 침묵은 최고의 코칭이다. 침묵은 코칭의 기본 원칙이며 가장 효과가 뛰어나고 빠른 변화 유도 방법이다. 한 팀장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예전에는 부하 직원이 잘못을 하면 불러서 야단을 쳤습니다. 변명하는 대신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앞으로는 잘하겠다고 맹세할 때까지 계속 훈계를 늘어놓았죠. 그런데 한 번은 방법을 바꾸어 역지사지의 방법을 써봤습니다. 부하 직원을 불러 제 의자에 앉히고 저는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자네가 팀장이고 내가 자네와 같은 실수를 했다면 나에게 뭐라고 하겠나 하고 물었죠.
상사가 훈계를 그치고 입을 다문 것도 모자라 자기 자리를 내주고 자신을 야단쳐 달라니. 부하 직원 입장에서는 가히 혁명적인 주문이었을 것이다. 결과는? 부하 직원은 상사에게 조언을 하는 과정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여러 방법을 제안했다. 자문과 코칭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바로 이것이다. 자문은 상대에게 선의의 조언을 해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나 선의 최악의 적은 선이다 라는 말이 있다. 코칭은 이 사실을 깨달아 조언을 줄이는 대신 상대가 스스로 생각을 하게 만든다.